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만나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 윤병세 외무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방금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다. 윤국한 기자가 먼저 과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그 사실 한국과 그 러시아의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입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윤병세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좀 새삼 부각이 됐는데요.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로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도발 행위는 해서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같은 목소리고요. 또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이것이 필요하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생긴 현재 한반도 긴장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금 상황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도록 제재와 압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정부는 대화가 중요하다. 네.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윤병세 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제기됐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 티모닌 대사인데요. 그분이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다음에 민주당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티모닌 대사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제재와 압박은 미봉책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육자회담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라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외교에서는 흔히 원론 합의, 강론 이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또 이견이 있습니다. 또는 그 강조점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최원기 기자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방금 뭐 얘기가 다 거짓말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는 큰 목적,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큰 목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없애고 비핵화를 이뤄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그 견해차 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강하게, 그러니까 금융, 해운, 무역 이런 분야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사드인데요.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의 그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6자 회담에서 미국, 한국, 일본은 압박을 강조하는 추세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으면서도 그러나 대화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노선을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펴고 네. 있죠.
자, 그 외에도 이 한국과 러시아가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가 올해로 25주년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국의 외교적인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윤병세 장관의 이번에 그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런 협력 동반자 관계를 좀 더 내실화하자라는 의견을 나눴고요. 또 한반도와 국경을 연하고 있는 극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 네, 네.
러시아 극동 지역이 상당히 자원도 풍부한 지역이고 또 한반도로 진출하기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네.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그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네. 경제협력, 그 주변국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한국 정부 당국이 여기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요. 또 풍부한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가 됐고 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서울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고위급 간의 접촉 정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두 외무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이 이번에 러시아 말고도 또 중요한 나라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그 냉전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 방문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날 그 모스크바에서 한국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그 이틀 뒤죠. 15일 날 말씀하신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아, 윤병세 외부 장관은 그 이날 그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또 하나 로셀 플레브네프 불가리아 대통령 또 보리소프 총리를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빈틈없이 이루어준다 이런 공조를 재확인했고요. 또 한국과 불가리아의 양국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외무장관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90년 3월 수교를 했을 적에 최호중 당시 그 외교장관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이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나라 쿠바 방문인데요. 뭐 불가리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쿠바 방문이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쿠바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한국의 외교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쿠바에서 공산혁명으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쿠바 공산당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했으니까 60여 년 만에 그 정권 수립한 지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쿠바 하면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리고 일당 독재 정권입니다. 이 북한도 같은 공산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독재 정권이고요. 네. 베트남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1인 독재 체제가 지금 지구상에 몇 나라 남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쿠바와 북한은 사실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압박을 좀 더 긴밀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교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에는 가지 않았었던 동구 유럽에 북한과 친밀했던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는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다방면의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쿠바도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그동안의 끈끈하고 강한 유대관계에 이제 한국 정부가 경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해서 진출하면서 쿠바와 말하자면 한국 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 방문의 취지고요. 아, 윤병세 장관은 이번에 쿠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간 수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한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그 외교적인 움직임은 한국 외교 장관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또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아프리카를 방문을 해서 북한을 위한 협조 관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가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 주인공이 그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입니다. 직책을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요. 국무부에서 국제적인 안보, 또 핵 문제가 핵 물질이나 그 핵무기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일종의 상당히 높은 직책이 있는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프리카의 남아공 또 앙골라 2개국을 방문해서요. 북한 핵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공의 수도 프리토리아를 방문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수사 때문에 세계는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현 시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에서 그 메시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실 그 컨트리맨 차관보가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국무부 국제안보 그리고 비확산 담당 차관보입니다.
네.
이런 직책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이 아프리카를 자신의 그 업무 분야와 관련해서 방문한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이 한국의 그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프리카를 순방한 데 이어서 미국의 차관보급 고위 공직자가 마찬가지로 또 아프리카를 돌면서 순방 활동을 벌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재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한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대북 압박만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주요 활동은 대체로 제재를 강화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그 순방국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대로 우간다를 갔을 때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간다와 북한과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기로 네. 우간다 정부가 정상회담 뒤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그동안에 제3세계에 속하면서 비동맹으로 북한도 속해 있는 그 비동맹 회의의 일원으로서 북한하고 대체로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이렇게 북한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 안보 면에 있어서도 협력 관계가 동독한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좀 단절하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 대통령과 컨트리맨 차관보 방문을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과의 관계 단절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북한과 그 아프리카 국가들 그러니까 뭐 우간다, 남아공 또는 앙골라 이런 국가들은 지난 1960년대부터 북한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이들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기 같은 것을 주로 공급했고요. 또 군사 교관을 파견해서 현재 군대나 병력 또는 그 경호원들을 훈련시킨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정치적 우상물, 만수대 창작사 등을 파견을 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정치적 우상물이나 무슨 그 건설을 해준 이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무부의 그 컨트리맨 차관보 등의 이 아프리카 방문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둘씩 북한보다는 한국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우간다가 좋은 예입니다.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그 우간다는 군사 또는 경제 분야에서 그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아, 우간다 대통령이 지난 29일이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다 나타날지 또는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아프리카 순방 이런 것을 계기로 이런 북한과의 단절을 하려는 관계를 낮추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하나둘씩 가시화되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 추가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해서 또 눈길을 끄는군요.
예, 사실 그 유엔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직후에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이 25개 품목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품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그런 품목들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가 품목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아, 새롭게 별도로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었고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조처였는데요. 품목에 포함된 물품들을 보면은 강철, 자성, 합금, 알루미늄, 레이저 용접 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수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중 용도 물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물품들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보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전면적이고 또 완전하게 지지하고 또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중국은 그러면서도 늘 대화를 해야 된다. 또 그런 주장도 동시에 하고 있는
예.
또 그런 입장이.
제가 여기 좀 첨언을 하자면 중국 정부가 완전하고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그 제재의 결의 내용 속에는 6자회담 재개 문제 그리고 대화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분명히 밝힌 것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 협상 네. 이것을 재개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석 달째인데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그 옥죄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석 달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국제적인 공조가 그럭저럭 이루어져 있고 또 제재가 그럭저럭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해운 분야 제재 대상이 오른 북한의 선박들 한 30척 가까이가 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금융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은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북한과 중국 간의 금융 거래를 상당히 어렵게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느 정도로 아프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요. 지금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뭐 불과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개막 연설을 했는데 개막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Regar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ere very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persist.
네, 이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그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 뭐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닌데. 유엔 차원의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작업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 차원의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는 방안은 이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마르즈키 다루스만 씨가 이달 말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퇴임에 앞서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전문가 그룹은 한 두 명 정도로 하고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자이드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결성작업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전문가 그룹은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 그리고 수단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고 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두 명의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그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그 미국 대표부의 키스 하퍼스 대사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얘기를 했나요?
네, 이번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는요,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도 그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키스 하퍼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그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하퍼에서는 북한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8만 명을 계속 정치범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퍼에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10여 개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약 8만 명 또는 많이 보는 사람은 한 10만 명 가까이 여러 정치범 수용소가 갇혀서 기약 없이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중에는 특히 일종의 북한 말로 하면 말반동 그러니까 사소한 얘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만 해도 일종의 말반동으로 물려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퍼대사는 바로 이 같은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대사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측은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김인철 차석 대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네. 지난해 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그 활동을 좀 평가를 하면서 이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일본도 그 제네바 주재 대표부에 가지 미사코 대사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역시 외국인 납치 문제, 이 자국 내 일본인들 납치 네. 문제가 현안으로 돼 있는 만큼 여기에 관심을 다시 한번 기울였고요.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유엔 기구들이 지금 이제 몇 됩니다.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설되는 북한 인권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구들의 활동을 일본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14년 2월에 이 북한 인권 조사위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그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큰 그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랬는데 이제 후임자를 뽑는다고 하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마르스키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거든요.
네.
아, 6년 동안 재임을 하고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태국 출신의 비틴 문타폰 씨가 처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고요.
네.
현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 특별보고관을 뽑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끝나는 7월 1일 날 신임 특별보고관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7명이 신청을 한 가운데 3명을 선정해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3명으로 압축이 된 상태인데요. 오는 7월 1일 후임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의 후보가 나섰고요. 그중에 5명이 면담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3명의 후보로 지금 압축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의 그 토마스 오웨아 킴테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이죠. 카메룬의 피에르 소부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권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점수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유엔이 제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오웨아 킨타나 후보가 인권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출신이고요.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 인권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그 많은 경험을 쌓은 것에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소부 후보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소와 그 제네바 주재 카메룬 대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소부 후보가 그 관련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요. 세르비아의 인권 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 헬싱키 위원회 창립자 겸 위원장이 그 3위로 평가가 됐는데요. 그는 과거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영어로 COI 위원으로 있었으면서 그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주목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지난주에 나온 북한 인권 관련 그 주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 15일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네, 방금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6.15 선언이 갖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공동선언이 16년 전의 일이지만 사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긴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16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그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 사실 당시의 그 화해 협력의 기류는 사라지고 상당히 지금 냉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그 남북한의 정상이 만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상당히 역사적인 것이었고요. 또 두 정상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중단된 상태지만요. 금강산 관광이 남북한 정상의 회담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개성공단도 바로 이것이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개성공단 자체도 6.15 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시작이 됐었고요.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도 이루어졌고요. 또 경의선 연결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협력으로 가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서 취해졌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이 6.15 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그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제 경험으로도 느낄 수 있는데 평양의 고려 호텔 그 라비에 몇 년 후지만 그게 그 김대중 김정일 회담하는 장면을 여러 가지 사진으로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기념품점에서는 기념우표를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 기념우표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5개 항에 걸친 6.15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6.15 선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의 백환 초대소에서 두 번 이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합의 채택했는데요. 공동선언은 크게 그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의 통일 방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연방제 통일 방안과 한국의 연합제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걸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 얘기가 있고요. 또 남북대화 정례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 건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 공동 정상선언의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이 부분만 안 된 건 아닙니다. 여러 네네.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이행되진 않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몇 년 후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평양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 남북한의 정상들이 상호 교차 방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훨씬 더 진전을 이뤘을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된 요인을 굳이 또 살펴본다면 큰 것들을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당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지만 북한이 그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올 1월 네 차례나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것은 북한과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 상당한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그 뒤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핵실험 외에도 남북 간의 여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죠. 박왕자 씨가 북한군 병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특히 그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한국의 그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모든 그 남북관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 원인을 좀 따져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사실 전혀 대화가 전무한 상태고요.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또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대화와 압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상황은 늘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주변국들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시 그 대화 협력의 방향으로 물꼬가 돌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그 무렵에 남북관계가 크게 그 개선의 조짐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있어서 그렇게 쉽게 풀려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이 잘 돼서 한반도에서 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그런 날이 또 빨리 오기를 더 기대를 하면서 오늘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소식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떡집을 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고향 청진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보고 배운 떡 만드는 솜씨로 어엿한 떡집 사장님 이름 김지은 씨입니다.
네, 이북식 떡하고 떡 케이크를 하고 있는 예, 청진 복떡 공방 예, 사장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두만강을 건넜고 10년 가까이 중국에 살다가 7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올해 나이 45살의 김지현 씨.
국정원 거쳐서 하나원 거쳐서 거의 석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경상북도 구미에 집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구미란 공단이잖아요.
하나원 정착 교육을 마치고 추첨으로 뽑았던 사흘집을 찾아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상북도 구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되게 구미란 도시가 또 되게 깨끗해요. 되게 깨끗한 도시고 사람들도 좋고 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살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쉬웠습니다. 마침 서울에 살고 있던 친구들의 권유로 서울 상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고 여기 있다는 게 뭐 구로 쪽에 공단이 있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숙기 찾는 게 그 식당 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올라 식당을 했으니까.
식당 일 말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김지현 씨. 뭔가 가게를 꾸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을 그만둔 거는 김밥집에서 제가 주방장을 했어요. 김밥도 싸고 했는데 저도 원래 꿈이 식당을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뭐 돈도 뭐 손에 쥔 것이 얼마 없지 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 복덕 공방 주인 김지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고 뭐 밑에서 자꾸 뭐 후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더 좋은 후배들이 올라오니까 퇴직해가지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선뜻 띄워주는 게 프랜차이즈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게 그걸 했다가는 다 망하더라고요. 망하기 일쑤죠. 프랜차이즈라는 게 정말 다 본사로 돈 벌어주는 일이지 그게 진짜 돈 벌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한국에 장업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에 목매지 말고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가게나 사업을 꾸려보는 장업 열풍. 뭔가 먹을 것을 만드는 장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니 대기업에서 이름을 빌려주고 재료를 납품받는 음식점을 해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식당 사장이 기술이 있어서 그 사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은 안 망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눈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사장이 자기가 사장이가 음식 할 줄 알고 사장이 노하우가 있으면 안 망하더라고요. 그 음식이 그대로 계속 가니까 고객 뭐 단골 손님도 계속 늘고.
가게 주인이 기술이 있어야 하고 운도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는 고향집에서 조물조물 만들어 먹던 이 떡 만드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떡 만드는 방법이 어떤지 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은 어떤지 공부해보면 뭔가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기는 대한민국은 자기 노하우가 있고 자기 기술만 있으면 그래도 소자본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연히 이거 떡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하러 가서 배우고 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정부 가서 배웠어요. 주말마다
밀가루와 버터로 만드는 서양식 케이크가 아니라 쌀로 만드는 떡을 예쁘게 장식해서 생일떡으로 축하떡으로 내놓을 수 있는 떡 케이크를 배웠습니다.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는 또 연습하고 버리고 1년 넘게 해서 이거 연습했죠. 떡 케이크를. 예, 그 다음에 시간 좀 있으면 짬짬이 가서 만들고 일하니까 또 뭐 집에서 놀면 만들 새도 없고 만들어서는 버리고 누가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뭐 먹는 것도 한도가 있고 많이 버렸죠. 예, 주말마다 가서 배우고 또 와서 연습하고.
집에서 자그마하게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현 씨가 만드는 떡 실력이 정말 상품에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또 버리고 하면서 떡집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쭉 배워서 이제 한번 해봐도 되겠다.
네, 그 작년 4월에 저희 집에서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인기가 많아가 이게 또 식품이잖아요. 집에서 하면 그 걸리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게를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보자 떡도 하며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맛이 있다고 할지 안 좋다고 할지 떡집을 열까 말까 하는 생각에 제일 중요한 판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남이한테 그저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예. 해서 보내고도 저 사람 저게 마음이 들까 지금도 그래요. 해서 보내고도 저 사람 저거 떡을 먹고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내고는 예.
떡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지연 씨를 힘나게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고향에서 만들어 먹던 대로 거기다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보았는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했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시던가? 딱 보내고 나니 전화를 받아.
예, 너무 맛있다고. 이런 재간도 너가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고. 근데 저 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거든요. 이게 잘 굳지 않거든요. 제 떡이 실온에 놔도 딱 봉인에 놓으면 한 24시간 정도는 굳지 않아요. 여가지도 문자가 왔는데 아, 참 신기하다고 떡이.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 쌀도 최고 좋은 걸 써요. 이것도 되게 비싼 거 쓰거든요. 싼 쌀은 안 쓰고 이거 팥도 다 국산으로.
떡집을 하려면 이것저것 주문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집은 어느새 떡방앗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쌀도 씻어야 하고 물도 끓여야 하고 팥도 계속 삶아내느라 가스불이 쉴 새 없이 타올랐습니다.
아 집에서 우리가 뭐 아저씨하고 내가 있을까 제가 식당이라면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아저씨가 해 드시는데 한 달에 한 7천 원 정도 밖에 두 달에 한 번씩 가스비를 내니까 한 15,000 정도 극상만에 한 18,0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이, 가스 검침범이 두 번이나 다시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시 확인 좀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집에서 좀 뭐 했다고 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맞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예. 네.
가게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떡이라도 돈을 주고 받는 상품이 되면 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떡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기준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떡 많이 팔아서 돈을 벌기 전에는 그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 떡집을 하려면 또 집이 가차와야 되고 제가 수시로 야간을 해야 되잖아요. 집이 멀면 그것도 아니고 예. 여기 상암동 상권이 좀 비싸요. 여기가 다 예.
여기가 지금 평수가 15평, 20평?
8평.
8평?
예.
8평의 임대료는 얼마나 해요?
75만 원 부가세 별도. 월세죠, 월세? 예. 부가세까지 82만 5천 원을 내야 돼, 한 달에.
8평. 26제곱미터 작은 점포의 가게세가 한 달에 700달러나 됐습니다. 중국 돈으로 4,600위안이면 정말 손이 떨려 만지지도 못할 돈인데 한국에서는 다 그리하니 떡집을 하려면 그 이상의 수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탈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이 있었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딱 지현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 사업에 네. 초기 자본금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400 정도? 근데 제가 1,400에다 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죠.
미소금으로?
예, 예.
그 이자가 쌌었어요?
그게 서민 자금 대출이잖아요. 이자가 훨씬 싸요. 연 2%? 연 2%. 제가 지금 원금에 이자까지 합해서 한 달에 29만 얼마를 내거든요. 7천 원이나 내는데 싸요. 근데 그걸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7급부터 10등급까지 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제가 받은 다음에 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뭐 사업 운영 자금을 지금 대출해 주더라고요.
역시나 지현 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창업 교육에서도 늘 강조됐던 부분인데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창업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한다는 그 창업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생들은 제가 하는 한 선생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선생은 빵 장사를 하지 막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자기네 옆집이 사장이 빵 장사를 하는데 매일 저녁 집 앞에다 자기네 집부터 빵을 갖다 놓는데요. 못 판 걸 그날에 못 판 거는 다음날에 못 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강의를 볼까 아이템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자가 있잖아요. 치킨 같은 데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한 집권 나 이 단자리에도 치킨집이 몇 개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예. 네. 그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고향떡 먹고 싶다고 주문을 해왔고 그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연락이 다 쉬지 않고 떡을 만들어 배달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다 건너 멀리 제주도까지 떡을 상자에 실어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제일 멀리 보내고 어디까지
제주도는 한번 택배를 붙여서 우리 제주도는 안 하거든요. 택배로 가면 이 떡을 실 수도 있고 케이크 같은 건 못 먹어요. 근데 이번에 설에 어떤 분이 하도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 그 심떡을 보냈는데 오늘 10시 전에 우체국에다 붙이가 다음날에 3시에 제주도에 도착했더라고요. 예, 그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언니 그대로 왔다며 대박이라며. 예, 그 제주도까지 보내고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이 공항에 갈 때 제주도 공항 집 갈 때 제한테다 주문을 해요. 몇 시까지 좀 갖다 달라고. 그 케이크라면 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 거기서 기포공항까지 갖다 좀 거기서 가지고 가요.
서울 한강 북서쪽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떡집. 싸지 않은 가게세를 내면서 1년 가까이 너끈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같이 떡을 만들고 있는지 그 비결을 살짝 물어봤습니다.
원래 카카오 스토리는 다 하잖아요. 자기가 뭐 일상에 대해서 뭐 올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예, 예.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지. 예, 예, 예. 이걸 사업적으로 쓸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SMS 이력이라는 게 진짜 제가 그 페이스북도 하는데 근데 이 스토리만 올리는데 예, 스토리가 제일 사람들이 각 연령층별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떡공방 사장님 김지현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ut it out. cut it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cut it out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나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너 정말로 내 신경 건드리고 있어.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하자 제이슨이 Come on, it's just for fun.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라고 합니다. 이어 제가 It's not funny, so cut it out. 나는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it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it, I-T, it, out, O-U-T, out, cut, it, out, cut it out. When you tell someone to cut it out, it means that you want him or her to stop doing something.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바로 cut it out. cut it out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만해, 귀찮으니까 그만해, 또는 그만둬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를 자꾸 괴롭히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외쳤죠.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라고요. 이렇게 참고 참던 화가 폭발할 것 같을 때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던질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cut it out의 실제 활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top talking during the movie. Cut it out 라고 하면 야, 영화 보면서 말 좀 하지 마라. 그만 좀 해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하나 더요. Hey, you with the cigarette. You can't smoke while pumping gas. So cut it out 라고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만 꺼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cut it ou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really need to stop bothering me. You're getting on my nerves, so cut it out.
Come on. It's just for fun.
It's not funny, so cut it out.
Fine, fine.
Let's review. When you tell someone to cut it out, it means that you want that person to stop doing something. Cut it out. Cut it out. Cut it ou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